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다고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범사에 담대함으로 기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을 찾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점차 좀 바빠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점차 바빠지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점차 멀어지더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 사람들이 바쁜데도 주님께 가까이 하며 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이 세상적인 일로 바쁠 때에는 주님께로부터는 뭔가 좀 멀어지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일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바쁠 때 하게 되어집니까? 아니면 한가할 때 하게 되어집니까? 분명히 살펴보면은 바쁘지 않을 때, 뭔가 좀 한가할 때 하게 되는 것이 기도고 성경 보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좀 한가하니까, 그래도 뭔가 좀 시간이 남아도니까 교회나 좀 가볼까 생각이 들고 또 기도나 좀 할까 성경 좀 봐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 바쁠 때에는 그런 마음이 싹 달아나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가 뭐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참 신앙 좋다 그런 증표로 삼기가 참 싫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쁘게 돼버리면은 평소에 하던 기도, 성경 보는 거 이런 거 자연스럽게 다 중지하게 돼버리는데 어떻게 좀 안 바쁠 때 기도하고 성경 본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앙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냐는 그것 때문에 성경 보고 하는 그걸 가지고 신앙 좋다는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싫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게 된다면은 그건 틀림없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성경 보는 그걸 중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져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바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쁜다는 것에 매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저는 그게 보이면은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기도한다 성경 본다 이런 것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한 시간을 합니까 두 시간을 합니까 우리가 잠깐 잠깐 하는 것들이 기도하고 성경 보는 그런 문제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한 30분 정도면 넉넉 잡고 한 30분 정도면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쁘다 항상 바쁘다 그것 때문에 그 30분 그런 조그만 시간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것은 진짜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바쁜 것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쁜 것에 매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버리면은 다른 일을 해도 그게 손에 안 잡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바쁜 일이 지금 있는데 그걸 제쳐주고 딴 일 해봐요. 손에 잡히는가? 안 잡히죠. 항상 바쁘고 해야 될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은 내가 해야 될 바쁜 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해야 되고 뭘 한다는 이런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내 마음속은 해야 될 이 땅의 일로 가득 차 있는데 기도한다, 성경 본다, 말씀 묵상한다 이런 건 도저히 할 수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이 바쁜 일에 가 있어버리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할 마음도 성경 볼 마음도 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주님은 누가 어떻게 하냐면은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그게 주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뭘 하라 그랬습니까? 근심을 하라 그랬죠. 근심을 해라. 바쁘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는 듯한 자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통회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근심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근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근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 하는 회개를 하도록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말고 또 하나 근심하라 했죠. 세상 근심이라 했습니다. 세상 근심이 있는데 이 세상 근심은 바쁜 것에 매이고 매여가지고 우리들 마음이 세상까지 꽉 눌려있을 때에 나오는 근심이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바쁜 것 때문에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까워지냐 이건 관심 밖이란 말입니다. 멀어져 가까워지고 이건 문제가 아니고 자꾸 세상 것으로부터 내가 안 멀어지려고 발버둥치면서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근심하고 한숨 쉬고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그 세상 근심들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근심에 빠지지 말라고 했죠.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 걱정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세상 것으로 걱정이 가득 찰 때에 그 걱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 그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근심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 근심에 빠지는 것을 근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란 말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일에 푹 빠져가지고 기도할 마음도 안 나고 성경 볼 마음도 안 나고 그러면서도 보험 보는 건 그렇게 좋고 세상이 그렇게 재미있게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내 지금 나의 신앙적인 문제를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그렇다면 그건 진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 단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제가 걱정하고 바쁘게 사는 거 제가 나무라지 않는다겠죠. 하지만은 바쁘게 살면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데 그것 가지고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이것만큼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좀 주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은 자 내가 지금 뭔가 심각한 그런 문제에 빠졌다는 이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봐도 좋아요. 안 봐도 좋은데 신자라면 당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배워가려고 일을 쓰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이 이상하게 나에게는 그럴 마음이 안 난다는 거, 그걸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삼고 자기를 돌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좀 들여다보고 보면서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인데 아, 이상하게 나한테 그런 마음이 안 단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왜 나에게 지금 일을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나는가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더듬어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문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를 않고 있어.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뭔가에 내가 매여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세상적인 문제만 가지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망에 빠져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착 붙들려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써 마음이 기쁠 수가 있어야 되죠. 회사에서 막 잘려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무시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 이것 때문에 씩 웃을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근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 많죠? 아, 많을 거예요. 제가 얼굴 있다고 압니다. 아주 굉장히 많을 건데 근심 걱정 많으면은 하세요. 그걸 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을 안 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안 해지는 게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하되 다만 그 세상 근심 걱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근심이라는 것만은 잊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만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세상 근심을 하면서 동시에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근심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은혜가 나에게 지금 쏟아 부어져 있는데 왜 내가 세상까지 근심하게 됩니까? 이렇게 근심을 하는 나를 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죄를 우리가 안 지으려 한다 해가지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우리 의지로 다스리지를 못해요. 세상의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욕심이 나올 때 욕심을 안 내야지 그런다 해가지고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욕심은 욕심대로 내야 나를 붙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안 내려고 하면 할수록 욕심이 더 끌려가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포부를 가지고 살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내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인간 욕심입니다. 그래 포부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안 내려고 한다 해가지고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돈 욕심 내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돈 욕심 내게 돼 있습니다. 돈을 보면은 갖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납니까? 나면 욕심을 내세요. 내면 됩니다. 돈 벌고 싶어서 부업을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부업하세요. 하면 된단 말이죠. 안 한다 해가지고 욕심은 인간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욕심을 냈고 뭔가 돈을 갖고 싶은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문제로 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욕심을 부렸다. 이게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 그건 제가 좀 문제를 삼고 싶어요.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 그게 뭐냐면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꽉 눌러버린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포부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뭔가 하나하나 이루어 갔을 때 열심히 저축해가 집 사고 열심히 적금 들어가지고 뭐 세관 장만하고 뭔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을 때에 그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만큼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씩 전령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뭔가 욕심이 나온다 할지라도 막 에이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욕심낸다고 되나? 그래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욕심이 아니고 은혜에 끌려가는 그런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은혜에 의해서 우리 욕심이 점차 점령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자꾸 하나님 쪽에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쪽에서부터 생각하자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보면은 어떤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울 근심이 어떤 근심이었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은 바울이 근심을 냈는데 그 근심은 어느 한 개인을 향한 근심이 아니고 온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나온 근심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왜 편지를 썼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죄악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 그 말을 듣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지만 그 편지는 죄를 범한 한 개인을 향한 편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교회를 향한 편지였어요. 바울이 바라는 것은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바랬습니다. 그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워한 것도 뭐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죄에 대해서 아주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더라. 이게 안타까움이었어요.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도 그걸 뒤스럽지 않게 여기고 본체만 채버리더라. 이걸 바울이 상당히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다른 사람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것을 교회적인 문제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적하려고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편지를 보낸 처음에는 또 바울이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받고 혹시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후회를 했던 것입니다. 염려가 되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디도가 와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본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회개함에 이르러갔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 기쁜 마음 가지고 편지 쓴 것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바울을 그토록 기쁘게 만들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가 바울을 그토록 기쁘게 만들었던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죄를 지적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게 됐단 말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은 뭐 기쁨이 온다 할 때 뭐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기쁨이 올 때에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저 사람들이 회개했다. 이것 때문에 내 기쁨이 올 거예요. 내가 편지 썼다는 이것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친구가 살고 있다 합시다. 근데 그 친구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아주 엉망으로 살아간다 그런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친구를 위해서 편지를 써요. 여보게 친구 술 담배는 몸에 해로운 것인데 앞으로 술 담배 하지 말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믿으면 착하게 살아가게. 우린 다 죄인인데 예수하면 지옥 가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편지 썼다고 합시다. 근데 나중에 들린 소리가 그 편지를 받은 친구가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자복하면서 당장 술 담배 끊고 교회에 나가고 착실하게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딱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게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분명히 내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기쁘냐 하는데 왜 기쁘냐? 그 친구가 교회에 나갔다는 이게 더 기쁘 감격스러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쓴 편지 때문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 이게 더 기쁜 것이냐 말이죠. 대개는 후자입니다. 그 친구가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 기쁨이 아니고 내가 편지를 썼는데 세상에 그 편지를 갖고 회개하고 술다리 끊더라는 거. 이런 기적이 어딨냐? 내 표현적으로 기적을 가져왔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아주 대개스럽게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을 회개하게 했고 내가 저 사람을 교회에 나가게 했다. 이 생각이 머리에서 안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볼 때마다 참 내가 편지 써가지고 회개한 사람이지. 항상 이런 생각이 머리에 빙빙 돌 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바울이 자기 손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 받고 와서 고린도 교회에 근시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바울이 기뻐했는데 바울의 기쁨은 내가 편지에 써가지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그 기쁨이 아니고 지금 바울 기쁨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고 있는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바울이 내가 문장력이 좋고 내가 쓴 편지 내용에 그들을 회개할 만큼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그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기쁨이 된 거예요. 회개가 누구로부터 나오냐는 거. 이걸 바로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 자랑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배후에서 일하신 것, 이걸 바로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 그런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바울의 기쁨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출발점.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사실 우리 신자들 신앙이 자꾸 엉뚱한 데로 흐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령 앞서 말한 대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회개했다 그럴 때에 회개의 출발점, 다시 말해서 회개하게 된 이유를 갖다가 내가 편지 보낸 거 이것으로 해버릴 때에 일단 내가 편지 보냈다는 것이 잘한 일로 먼저 앞서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편지 보냈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자랑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편지 받고 나서 그 사람 회개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뒤에 나오게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 저 사람 회개하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지만 질적으로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속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은혜란 말이죠. 근데 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끝나려고 하니까는 결국에 그 속에 내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 은혜가 아니죠. 신자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건, 나오는 건 불신함밖에 안 나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출발시키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가로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로부터 출발해 뿌리면은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에 건져주세요,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게 나로부터 출발한 모습이에요.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한 일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내가 한 일을 바라고 기뻐하고 스스로 대개를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불신자들이 잘하고 떠버리는 걸 다 보세요. 한번 뭘 가지고 떠버리는가. 몽땅 다 자기들이 잘한 일을 가지고 떠버리고 자랑합니다. 그럼 불신자란 말이죠. 배후에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몸뚱아리, 팔 하나, 다리 하나 가지고 우리들 시켜 되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없이 되어진 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없이 주어진 게 없는 것입니다. 몸땅 다 우리들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다루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들 자랑으로 가로채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열심히 됐다고 해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잘한 게 있으면은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자라가지고 우리가 그런 덕을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다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은 주님이 일하시는 이상 우리의 기쁨과 감사도 그치지 않고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아주 열심히 주를 믿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기쁨은 내가 저 사람은 전도했다 이게 기쁨이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서 일하셔서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믿게 하신 그 주님의 일을 보고 기뻐하는 거, 그걸 보고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로 나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모든 출발점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생활을 위해서 땀 흘리고 살아가면서도 그건 옳은 일이지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이만큼 벌었다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죄를 범하고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근심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한다 이를 말합니다. 그걸 기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죄 짓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죄 지었다 이것만 바라볼 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근심 가운데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편지 썼는데 후회를 했습니다. 왜? 그 편지가 근심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때서야 바울은 그 모든 전체가 어울려져가지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항상 우리 인생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토막토막 한 부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근심을 해요. 부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만 딱 바라보니까 근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 전체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토막 하나하나가 어울려져가지고 나를 구원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보고 있으면은,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 나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구나. 그렇게 볼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인데, 전체를 보지 않고 토막을 봐버리니까는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 하신 일도 보이지 않고, 그저 근심과 염려밖에 안 남더라. 그런 얘기죠. 병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를 포기하기만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렇다면은 그 병들게 하는 그 전체가 통틀어져가지고 나를 구원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단지 병들었다, 내가 아프다, 돈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근심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항상 여러분들은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 부분 부분을 다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한 도구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부분만 보니까 좋을 때는 웃음이 나오지만 나쁠 때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분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자꾸 어떤 부분에 빠져 있다는 것, 이것이 원인이에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들고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걸 통해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그 뜻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물리쳐버리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안다라고 하는, 그게 지금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죠. 보이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셔 다가오실 때 신자는 분명히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성령이 함께한 신자니까. 성령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임성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개가 시끄럽게 짖고 난리던데, 저 개가,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은, 새벽이든 낮이든요, 제 발자국 소리는 듣고는 어떻게 압니다. 저 짖지를 않아요.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도 마찬가지고, 새벽에 또 안 짖습니다.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천막 뛰기에 미나는 불가고 못 봤는데도 안 짖어요. 근데 딴 사람 들어오면은, 발자국 소리만 듣고 짖어야 됩니다. 내 주인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 저는 방에서도 누가 오는지 뻔히 알아요. 아, 우리 집과 딴 사람 오구나. 짖고 있거든요. 걔도 주인 발자국 소리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어야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어떤 부분에 빠져버리니까 여호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는 거, 항상 여기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전체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하나하나 도구로 이용해 가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이 들어갈 때 우리 속에 비로소 기쁨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볼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나 그런 말입니다. 죽어야 될 인생이 예수를 알게 된 것,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은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다른 것을 버틸고 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보고도 은혜를 팽개쳐 버리고 감사를 못하게 된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고린도 교회에 배우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배우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를 바라본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바라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금의 나의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신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자꾸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근심과 걱정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삶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배후에 있던 하나님을 보고 기뻐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 발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제의가 되게 하소서. 지금 당장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제의가 되게 하소서. 그저 이 땅 일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근심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